1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0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문영자 비군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드린 귀한 송교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참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귀를 막으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쓰러뜨리고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절 말씀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분노했습니다. 사탄이 귀를 막으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션들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 자체가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고 또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가장 정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도 제일 기뻤죠. 왜냐하면 이제 내 자녀들을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고 사탄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증언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 성도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성도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즉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신앙, 이 순교자적인 신앙, 이 신앙생활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왜 부활을 싫어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6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와, 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감격스럽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서 계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고 서 계시는 것은 변호사와 중재자의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순교를 하는 중에 있고 바로 눈앞에 하늘에서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그 세상이 동시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세상이죠. 이 두 가지가요 다 우리들에게는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연수는 70이요 간간하면 80이고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그 수학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요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세계는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는 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죠. 그냥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세계를 지금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순교자는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짧은 인생을 왜 이렇게 인생을 버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저렇게 죽이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맞아주시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버려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넓고 큰 집에서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왕좌에서 호령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맞죠? 떵떵거리면서 사는, 예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보면 마음에 이런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성숙한 성도는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꿈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려 죽거나 사도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해서 단두대에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들을 반겨 맞아주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요,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거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냥 이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결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복을 받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즐겨 고난을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었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지냈었고, 그러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지낼 수 있는 성도. 한번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에게 멸시도 당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 주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저는 땅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기도 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조금만 일이 있으면 성도가 넘어져 버리고 성도가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꿈과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이 감절함을 만약에 성도들이 잃어버린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의 순수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욕도 얻어먹고 조롱도 받고 어떤 때는 물바가지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모험을 각오하는 성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요 정말로 잘 사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런 일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게 또 기쁘게 여길 정도로 우리가 그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중의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사용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십니다. 유대교의 엘리트와 기독교의 엘리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스데반과 같은 이 집사님을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주관해 간다고 한다면요 스데반 집사님을 더 살려서 더 많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과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스데반과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체인지, 즉 바꾸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사울을 낳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흘렸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그 위대한 사도를 낳았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런 것입니다. 순교자가 피를 흘리고 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그 죽음은요 헛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남겨두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냈죠. 원래는 누가 행전이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붙어 있었는데요. 근데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다 떠나갔을 때에도 의사 누가만큼은 사도 바울 곁에 있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사울에게서 전도를 받았었고 일생 동안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장면, 이 마지막 장면,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었다고, 내가 알지 못하였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장면,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아느냐고, 내가 그를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느라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아냐고 의사 누가에게요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사울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마지막 던졌던 말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그때 가슴속에 깊이 그 어떤 가시 같은 것이 깊이 박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 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또 한 사람이 떠올랐죠. 예수님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죽어가는 이 스데반 입에서 나왔던 그 말, 지금 나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가? 그는 꼭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지금 시리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왜 또 그곳을 폭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 다마스커스를 폭격을 했죠. 그곳에 다메섹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소가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의, 사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소가요, 뒷발질을 하면은 그 논을 갈다가 뒷발질 엉뚱한 데로 가면은 가시채를 딱 대죠. 그럼 뒷발질을 한다고 하다가 가시채 딱 찔리면 아파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프다라는 거죠. 왜 아픕니까?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남겼던 그 말씀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 어쩌면은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소가 찔리는 것처럼 가슴이 찔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순간 이 사울은요 굴러떨어지면서 아 그때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이걸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스데반이 맞았었구나 그가 맞았었구나. 사울은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리고 굶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강에서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당해서 위협을 당하면서 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잔을 달게 마셨던 이유는요 그 마음 밑바닥에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 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까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요 강합니다. 순교자의 피는요 계속 고함치고 있다라고 그러죠. 순교당했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계속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피가요 이 사울의 가슴에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피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반드시 이어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이 순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순교의 대열에 나도 들어서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순교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죽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신앙,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즉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사자와 더불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죽으면은 이대로 끝난다. 이번에 보니까요,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했던 말이 있던데요. 강의,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라고 그럽니다. 그 강의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해서 잘 살면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아무리 자신이 대학교 교수를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죽으면 이대로 끝이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로서 또 살아있는 이것으로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어떻게 죽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도 없죠. 늘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위협도 당하죠. 굶기도 하죠. 매를 맞기도 했죠.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요, 그는 즐겁게 준비를 했던 이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 이후에 받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죽을 것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죽을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어떻게 바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람은요 세상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기꺼이 즐겁게 내어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사도 바울의 말 속에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날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일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날이 아니라 그 날, 주께서 면류관 씌워주실 그 날, 스데반 집사님을 일어서서 맞아 주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갈 때에도 일어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니까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 날 그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위대하게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안아주실 그날,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이 열리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서 자신을 죽는데 기꺼이 내어놓았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사도 바울도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맞는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날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일어서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일어서셔서 이렇게 맞아주실 그날,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날마다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이거는 가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립니까? 왜 처음부터 힘을 잃어버린 그런 군사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패잔병이 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